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오늘 9.11 테러 발생 14주년을 맞아 뉴욕을 비롯한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오늘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는 여객기 4대를 납치해 미국에 테러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2대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들이받았고 또 다른 한 대는 수도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에 나머지 한 대는 펜실베니아주 생스빌의 들판에 추락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터에서는 오늘 희생자 가족 등이 모여 2001년 당시 항공기들이 충돌한 오전 8시 46분과 9시 3분 두 차례에 걸쳐 묵념 시간을 갖고 3천 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영부인 미셸 여사 그리고 백악관 관리들과 함께 첫 번째 비행기 충돌 시각에 맞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카불 주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기지에서도 군 장병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의 한 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영국 BBC 방송에 ISIL이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최소 4차례 겨자작용제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BBC는 터키와 시리아 국경지역에서 이 같은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취재진이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SIL은 특히 화학무기 개발 시설을 갖추고 가루 형태의 겨자작용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난민을 만 명까지 수용하고 폭력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어제 이 같은 발표는 당초 수용하기로 한 난민 규모를 2천 명 더 늘린 것입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난민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담당 관리들에게 지시했다며 미국은 해마다 전 세계에서 7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 도착하는 난민들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태풍 아타후의 영향으로 폭우가 계속된 일본 북부 지역에서 또 다른 강이 범람하는 등 홍수가 잇따라 주민들이 고립됐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수도 도쿄에서 북쪽으로 350km가량 떨어진 오사키 지역에서 오늘 시부이 강이 범람해 논과 주택들이 침수되고 적어도 40명이 고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북부의 조소시에서도 어제 키누가와 강이 범람했습니다. 구조대는 헬리콥터와 선박 등을 동원해 지붕 위로 피신한 주민 수십 명을 밤새 구조했지만 25명가량은 실종 상태입니다. 특히 조소시 북부 카누마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60대 여성을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아들을 잃은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어젯밤 미국 CBS TV의 심야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마음과 정신, 열정으로 헌신해야만 한다며 만약 자신이 그렇다고 말했다면 이는 거짓말이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에게 평소 대통령 출마를 강력히 권유했던 그의 아들 보 바이든 씨는 지난 5월에 뇌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군부대를 최근 방문했을 때 군인 중 한 명으로부터 아들 보와 함께 이라크에서 복무했었다는 말을 듣고 순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가눌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그러면서 생전에 아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너는 그럴 수 없어 등의 좋지 않은 말들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후회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오늘 총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50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인민행동당에 대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인민행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확실시되지만 야당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야당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체 89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인민행동당과 경합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 내에서도 가능한 민간 교류는 많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호응 여부가 보다 중요하고 5.24 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민간...
북한 정권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아진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다음 주 워싱턴에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합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내륙에는 소나기,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5.24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다양한 민간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남북한 당국 간 회담과 분야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5.24 대북 제재 조치 하에서도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민간 교류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인 5.24 조치와 최근의 고위급 접촉 합의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 교류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북한이 여기에 응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번 그 회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선 북한의 호응 여부가 보다 중요하고 5.24 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민간 교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달 25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홍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에 대한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지난 5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을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의 민간교류 활성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아울러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홍 장관은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한국 정부가 막을 수 없다며 고위급 접촉 합의와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향후 남북 당국회담과 분야별 대화를 통해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 간 협의가 진전되면 경원선 연결과 비무장지대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 또 민생과 환경, 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6% 늘리고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도 올해보다 1.8% 증가한 10억 2천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가운데는 인도적 지원 분야 예산이 3분의 2로 가장 많고 경원선 복원사업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과 사회문화교류, 이산가족 교류지원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1제곱킬로미터씩 같은 면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남북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가능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지난해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민 과반수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민들 대다수는 북한 정권과 이들의 무력 증강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 7월 한국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 결과인 2015 통일의식 조사를 11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가능하다는 답변은 29%에 그쳤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앞으로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은 60%로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 14%의 4배를 넘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71%가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해 없다고 대답한 30%를 압도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응답자는 84%에 달했습니다. 다만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35%로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자 17%보다 두 배 많았습니다. 하지만 협력 대상이라고 한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감소한 수치여서 한국 국민들의 대북 인식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대했던 남북 공동행사가 모두 무산되고 남북 간 격렬한 설전이 이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경제협력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대는 14%에 그쳤습니다. 5.24 조치 해제도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이 27%로 반대 15%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다만 절반 이상이 답변을 유보해 금강산 관광 재개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개성공단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0%로 반대 20%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반면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이 많은 것은 큰 틀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통일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대북 접근,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익, 특히 남측 기업들의 이익,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어떤 그 찬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로는 북한의 개혁 개방과 인권 개선이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적극적 통일 정책과 재원 준비, 남북 교류협력과 대북 지원,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핵 6자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 진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황 본부장은 워싱턴 방문에 앞서 오는 13일부터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사들을 만나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황 본부장이 취임 후 유엔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으로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비한 예방 외교와 도발 이후 대응을 위한 정지 작업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황 본부장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미 행정부 고위 인사와 의회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을 만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 도발에 대비한 탐지 타격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지 방공 레이더 수십 여 대를 설치하고 미한 연합 자산을 운영해 감시 태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1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소형 무인기 도발에 대비해 탐지 타격 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당국은 오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지 방공 레이더 수십 대를 접전 지역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적어도 탐지 레이더와 대공 레이더만으론 북한의 무인기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군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남측 상공으로 넘어온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무인기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던 지난달 22일 오후 3시에서 4시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를 정찰하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 측 소초 상공까지 정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국군은 즉시 코브라 공격헬기와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근처까지 접근해 추적했지만 무인기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기종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3월과 4월 파주와 백령도, 삼척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보단 크기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목 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역량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발견된 무인기들은 저잡하고 그렇지만 결국 그 무인기들을 우리가 제대로 포착을 못했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작년에 세 번가 발견이 됐었죠. 그걸 계속 발전시키고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우리로서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겠죠.
한국합참은 또 대북 정보 감시 태세 강화를 위해 적의 활동 감시는 물론 조기 경보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한 연합 정보 자산을 통합해 운용하고 적 도발 징후를 24시간 감시하는 한편 무인 항공기와 영상 감시 장비를 늘릴 방침입니다. 한국군은 전면적 대비 태세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한 연합 작전 계획과 전투 수행 방법을 적 위협과 작전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발전시키고 한국군 주도의 연합훈련 능력도 갖출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최근 국제태권도연맹 ITF 수장 자리에서 물려난 북한의 장웅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지난 13년간의 ITF 활동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북한 체육계 최고위 인사인 장 의원은 지난 8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남북 간 태권도 협력을 가속화시킨 것을 재임시 큰 성과로 꼽으면서 올가을 남북한 태권도인들의 교차 방문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를 포함한 ITF 태권도의 2020년도 도쿄올림픽 출전을 주요 과제로 꼽고 태권도 종목의 올림픽 잔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장웅 IOC 의원과의 인터뷰 2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WTF와 합의한 그 의정서 가운데 당장 뭐 시범단 파견 부분은 현실화됐고요. 지난 5월에 그 러시아에서 예. 열린 WTF 주최 세계대회에 ITF 선수들이 무대에 섰었고요. 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만 그럼 이게 이제 정례화되는 겁니까?
WTF가 다시 그 한 번 여전히 저 조정원 총재 선수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무주에 이제 초청하는 편지를 보내왔고 올해 10월이나 12월에 그 성사시켜보자 하고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WTF 그 시범단을 평양에 파견하고 이런 거 뭐 크게 힘들 거 없지요, 그거는.
아, 그러면 조직의 공식 경기는 사실 2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올해 안에라도 남측,
예,
북측 주도하에 두 태권도명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예.
아, 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ITF는 서울로 가고 WTF는 평양에서 이런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이네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얘기가 진척이 됐습니까?
이제 아마 저 WTF에서 소식이 있을 겁니다. 먼저 초청을 했으니까 소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먼저 초청을 했으면 ITF 쪽에서도 답장을 하셨겠죠? 물론 긍정적으로 답장을 하셨나요?
예, 긍정하고 좋은 것이다. 우정서에 있는 거는 우리는 다 그 뭐냐 먼저 프로토콜 오브 코드에 있는 건 다 집행해야 된다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 둘이만 한 게 아니라 IOC 위원장, IOC 관리들이 참가해서 사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태권도 것들 보라. 문건에는 다 그 우정선에 사인해놓고 또 옥신각신한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죠, 이제.
물론 뭐 구체적인 그 부분까지 아직 얘기는 오가지 않으셨겠지만 한 팀 예. 구성은 뭐 몇 명으로 한다. 혹은 뭐 ITF 시범단 내에 북측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그 시범단 구성원처럼 다른 나라 뭐 선수 몇 명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형식적인 문제가 조금이라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새 총재가 아마 할 겁니다.
네. 10월 혹은 11월 달에 순차 방문이 됩니까? 아니면 동시에 방문이 됩니까? 그것도 여전히 미정인가요?
제 생각에는 그 순차 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도 남북 간 이 문화교류 를 이제 열거를 하면서 그 안에 태권도라는 예시를 분명히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이걸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남쪽에서 WTF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은 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달 26일부로 ITF 종신 명예 총재가 되셨고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이 자리가 그 조직의 최고위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특히 힘을 기울이실 계획이신지요?
그건 뭐 최고위직은 아니고 현직 총재는 아니니까 그저 물러나는 총재니까 선물로 하나 준 것이고 계속 IOC와 WTF와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IOC 위원은 사실 1999년 이전에 선출된 의원은 정년이 80살까지라
예. 예.
총재님 연세를 고려하면 3년 뒤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예, 물러나면서 명예총재로 넘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명예총재는 명예총재로서 또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표결권만 없고 발언권도 있고 그 대우도 그대로고 해외도 그대로 참가합니다.
아, 그렇다면 그 북측에서는 그 이후를 위한 준비, 다시 말해서 장웅 IOC 위원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새 올림픽 위원회 위원 추천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마 내 쪽으로 준비는 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건의도 했고.
예. 리용선 총재께서 올해 그 북측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직접
예,
들었는데요.
예, 예.
이번에 또 ITF라는 국제 스포츠 조직의 수장이 되셨고 그래서 혹시나 리 총재가 북측 내부에서는 IOC 위원 뭐 차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닌지 그 부분이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아닌가요?
예, ITF 총재로서 IOC 위원은 좀 힘듭니다. 아직 인정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그 힘듭니다.
네.
그 후임자로 거론되는 젊은이들은 많습니다. 몇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들어서 알만한 분들인가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맹활동하는 이 젊은이들 속에서 이 스포츠계 젊은이들 속에서 아마 후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태권도도 한때 그 올림픽에서 퇴출 위기를 겪었었고요.
예.
그런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언제 하셨고 앞서 인터뷰에서도 뭐 잠시 그런 부분을 비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IOC 기준에서 이거 리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탈선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등기뿐 아니라 연맹 운영 관리 이 모든 면에서 IOC 기준에서 예, 탈선하면 안 됩니다. 레슬링이 쫓겨난 문 밖에까지 거의 나가였던 거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나 잘못하면 쫓겨난다 이겁니다.
예. ITF 명예총재로서 동시에 예. 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서 제안하는 태권도 올림픽 잔류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이제 협조를 잘하고 우리가 IOC 위원장과 한 약속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 약속이라는 부분이 ITF와 WTF의 협력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내 쪽으로 IOC 위원장이 그 조정원 총재한테도 한 얘기가 있고
예.
잘해 나가라고. 올림픽 리념에 맞게 타협하고 화목해라 그겁니다. 하고 올림픽에도 이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 올림픽에도 들어오도록 서로 노력을 해라.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ITF 명예총재로서 거처는 그럼 어디가 됩니까? 지금은 일단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안 빈에 살고 계신데 계속
예.
빈에 주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
평양으로 복귀를 하시는 건지
있고 자리 잡을 때까지.
네.
저 새 총재가 네, 오면 이제 저 평양으로 돌아가야지요.
다시 오는 기간이 6개월 뒤로 제가 들었는데 그럼 6개월 뒤에 평양으로 복귀하시나요?
늦으면 6개월, 빠르면 그저 한 3개월.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ITF 내부에서는 그 IOC와의 협력 문제도 있고 그런 그 연결고리 역할로서 장 명예총재께서 계속 빈에 거주하시기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좋게 해줍니다. 연구하겠다 하고.
연구하고 계신가요?
연구하겠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으면 내가 또 힘이 들다. 너네는 여름에 전부 수영하러 가고 겨울엔 스키 타러 가고 나는 일요일도 없이 12년 11개월 27일인가 내가 일했는데 이어간에 내가 쉬시겠나 일요일은 꼭 하루다. 올해 2월 22일 일요일인데 21일 날 심장 발작하고 다음날 누워있으라 해서 하루 누워있으니 다다. 말 못하지요.
13년 동안 그러면 하루 쉬셨군요. 그나마 병가로.
하루 쉬었습니다. 하루.
네.
비행기 타고 여행할 때가 그저 거의 그저 휴식하는 거라 같습니다.
ITF 총재로 계시면서 북측 조선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공연을 성사시키셨죠?
네. 두 차례.
예, 2007년, 2011년
예.
미국 태권도 타임스 정우진 대표와 공동 노력을 예. 기울이셨던 걸로 아는데 북측 시범단의 두 차례 미국 방문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회고하시나요?
미국 인민들에게 미국이 제일 싫다고 그리고 미워하는 북조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성과입니다. 이게 제가 1983년부터 미국을 10여 차례 다녔는데 제가 10여 차례 다닌 것보다 결국은 아틀란타 올림픽 참가한 거하고 시범단 간 곳이 미국 시민들에게 주는 그 인상, 영향 이것이 수백 배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정치 문제와 스포츠 문제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또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당연한 거고요.
예.
그 시범단 방미가 말씀하신 대로 두 차례 성사가 된 뒤에 지금 뭐 4년 넘게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죠?
뭐 걸림돌이라고 별로 없습니다. 지금 또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정우진 사장 선생이 추진하고 태권도 시범단 조선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방문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경 될 것 같은데 그게 힘든 게 뭐 없지요. 사증 신청하고 사증 주고 가고 그다음에 미국 또 태권도인들 비행 오고 담례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또 한간에서는 사실 당 창건일 중요한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10월 중에 혹시 또 장거리 로켓 발사나 뭐 이런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또 문화 교류가 막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건 글쎄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두 문제도 얘기를 하자면 할 얘기 아닌데 그건 뭐 정치 문제니까 구태 여기서 섞어 놓을 필요는 없는 거고.
끝으로 그 향후 남북 간 스포츠 교류 전반에 대한 장명혜 총재님의 바람을 좀 전해주시죠.
예, 스포츠 교류가 최근에 이제 활발히 됐고 공화국에서 정치하고 스포츠 명백히 갈라서 지금 하고 있죠. 이번에 보다시피 정세가 이제 극한 상황에 갔을 때도 그 유소년 팀 남쪽에서 두 팀이 와서 평양 오일 경기장에서 경기를 제대로 다 하고 그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정치 스포츠를 갈라서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으니까 또 최근 이제 전반적인 움직임 보게 되면 이 스포츠 교류도 될 수 있고 스포츠 협력도 될 수 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장 총재님 중요한 직책 하나를 이제 내려놓으셨는데 앞으로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 들어놓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우선 이 부담이 없어지니까 행렬 났습니다.
북한의 장훈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의 인터뷰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보내드렸습니다. 대담에는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미국 법원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한국 법원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종 씨에게 오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가 얼굴과 팔에 중한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 처했었다며 김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근본을 위협하고 북한의 주장에 호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에 흉기를 휘두르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한국 내 탈북 여성들과 한국 여성들이 함께 어울려 합창 연습과 공연 활동을 하는 모임이 화제입니다. 벌써 5년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울림이란 이름의 합창단 단원들을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한국의 여성들과 탈북 여성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는 남북 여울림 합창단의 노래 아리랑 이음곡입니다. 남북 여울림 합창단은 탈북 여성이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지난 2011년에 만든 합창단인데요. 여성들의 어울림, 소리의 어울림, 그리고 마음의 울림이라는 뜻으로 여울림 합창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북 여울림 합창단의 최영애 대표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2011년에 합창단이 창단이 됐고요.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KBS에 남자의 자격대 때 막 합창단 만들었죠. 그때 저희들이 이제 단체를 만들면서 합창단을 만들면 어떨까.
창단 이후 남북 여울림 합창단은 거제 합창제, 대전 합창제와 같은 여러 합창제에 나가기도 하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태백 합창제 있어요. 거기 가서 저희가 동상도 받았어요. 저희는 좀 더 이제 그 합창제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그리고 이 남한 사회에서의 어떤 대중에게 같이 어울린다라는 것. 그리고 같이 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알리고 싶어서 사실은 만들어냈고 합창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여느 합창단과 같은 분위기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이 어색했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격주 토요일 날 3시간씩 꼬박꼬박 연습을 하고 가끔은 1박 2일로 합숙도 하면서 지금은 서로에 대해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통일의 창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연주를 위해서 같이 가서 밥 먹고 또 자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북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통일이라든가 반갑습니다 노래할 때는 북한 사람들 자기네 목소리로 노래하면 좀 더 통일이 느껴져요.
특히 단원들뿐 아니라 가족들과도 많이 친해졌는데요.
아기를 데려온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제가 이제 할머니 나이니까 제 치마꼬리를 막 붙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뻐했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탈북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슴이 그냥 막 좀 뭉클하는 아 이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북에 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하여튼 서로가 더 사랑하고 보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탈북민 단원들은 여울림을 통해 진짜 한국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한 번씩 설 때마다 아 내가 존재감이 있구나 내 나의 존재가치를 느끼게 되고 이제 소속감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이제 한국의 주민등록증만 받아서 소속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나도 이제 같이 합해가는 똑같은 국민으로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또 이제 아 나도 이제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도 또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단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노래는 단연 아리랑 이음곡인데요. 무대에서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단원들도 관객들도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습니다.
아리랑 이음곡이 저희 합창단의 주제가이기도 해요. 아리랑이랑 홀로 아리랑이랑 이래서 편곡을 누가 해주셨대요. 처음에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항상 눈물이 나더라고요. 고향 생각난다 그럴까?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불러요. 여기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면서 일단 사람이 좋아요.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허물없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온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혹여 없더라고 해도 여기에 와서 서로 이렇게 화합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회사 다니면서 힘들었던 걸 여기 와서 노래를 하면서 힐링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남북의 여성들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요. 여울림 합창단은 앞으로도 활동의 폭을 더 넓히고 통일이 된 후에도 합창단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 상원에서 이란 핵 합의안 승인을 거부하려는 시도를 민주당 의원들이 막았습니다. 중동발 난민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미국이 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ISIL이 공개한 인질은 자국민이 많다면서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란 핵 합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미국 의회 상원에서는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 합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란 핵 합의안의 승인을 거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제 표결은 합의안을 거부할지 말지를 직접 묻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 표결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 투표였는데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필요한 60표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 이란 핵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는 표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의 의사 진행 과정을 좀 더 설명드리면요. 상원에서는 하원과 달리 어떤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기한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표결 자체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발언을 계속하기도 하는데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필리버스터 이렇게 부릅니다. 최근에도 지난 5월에 랜드폴 상원 의원이 미국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법안의 연장을 막기 위해서 10시간 넘게 연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 핵 합의안에 대한 표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중단시키려면은 전체 상원 의원 100명 중에 60명이 토론을 종결하는 데 동의하면 되는데 어제 이를 위한 표결이 있었는데 찬성이 60표에 2표 모자란 58표에 그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까?
아닙니다. 일부 이탈표가 나왔는데요. 현재 미국 상원의 정당별 분포를 보면 이 공화당이 이 54명, 민주당 44명, 무소속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 중에 이제 2명이 이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것인데요. 하지만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요. 표결 결과에 대해서 미국 상원이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면서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역사적인 합의는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공화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아직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현안에 대해서 표결조차 못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다음 주에 다시 이 토론을 종결시키기 위한 투표를 하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 추가 이탈표를 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미 이란 핵 합의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상원 의원이 34명을 넘으면서 의회에서 합의안을 부결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를 할 경우에 무효화시킬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이란 핵 합의안을 저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의회가 표결을 실시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나중에 이를 거부하는 것과 아예 표결조차 실시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또 한 가지 시간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의회에서 이 불승인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다음 주 17일까지는 의회 검토 기간이 끝난 후에 의회가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신속하게 국제사회와 이란 핵합의 이행을 위한 다음 단계에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이 상원 표결 결과를 크게 환영했겠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외교와 미국 국가안보, 또 세계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승리라면서 상원 의원들과 국민들이 이번 합의안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낸 데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이란 핵 합의안에 가장 강력히 반대를 해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어제 미국 의회 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 네타냐후 총리는요, 어제 표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얻은 것은 있다는 입장인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미국인과 의회 다수가 이란 핵협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관점에 동의한 건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죠?
네,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어제 성명에서 성과 부분을 강조한 건 그런 이스라엘 내 비판에 대해서 방어적인 모습을 보인 측면이 있는데요.
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미국 의회 연설을 강행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 악화까지 감내하면서 이란 핵합의 저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사실상 미국 의회에서 합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워지면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주로 야권에서 실패를 인정하라는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앞으로 이란 핵 합의안 이행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의회의 이란 핵 합의안 검토 시한이 다음 주 17일까지인데요. 현 상황으로는 이 표결로 합의안 승인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각국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유엔 안보리가 합의안을 지지한 지 90일이 되는 다음 달 19일에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정식으로 합의안을 채택할 예정인데요. 이제 이후에는 합의를 이행하는 실질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아직 합의 이행을 시작하는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행이 시작되면 이란은 농축우라늄 보유량과 가동 중인 원심 분리기 개수를 크게 줄이고요. 또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중수로 가동을 멈추는 등 핵활동을 크게 제한해야 합니다. 대신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란에 대한 핵 관련 제재를 해제해야 하고요. 또 이란은 해외에서 동결된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산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난민 소식입니다. 중동발 난민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미국이 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요?
네, 어제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난민 수용 확대를 승인했으며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인 2016년 회계연도에서 최소한 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시리아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었습니까?
미국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에 1,500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는데요. 중동과 가까운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고요. 최근에 유럽 국가들이 올해 안에 16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국도 난민 수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런 가운데 어제 백악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 난민들 사이에 테러 분자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는 우려고요. 앞서 미국의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도 이번 주 의회 청문회에서 ISIL 대원들이 난민들에 섞여서 중동을 벗어나고 다른 나라에 침투할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어니스트 대변인은 새로 도착하는 난민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원조사를 하고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난민 분산 수용안은 어떤 상황입니까? 앞서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가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동유럽 4개국인 체코와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가 난민 분산 합의에 반대하는 이 공동 성명을 냈었죠.
네.
오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이 체코 프라하에서 이들 4개국 외무장관들과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요.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루보미르 차우랄렉 체코 외무장관은요. 의무적인 난민 활당은 받아들일 수 없고 얼마나 난민을 받아들일지는 체코 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의견의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보도도 있죠?
익명의 유럽연합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요. 유럽연합에서는 앞서 난민 4만 명을 분산 수용하자는 안이 나왔었고요. 이번 주에 이제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이 12만 명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냈었죠. 익명의 유럽연합 관계자는 다음 주 14일 열리는 유럽연합 법무내무장관 회담에서 일단 앞서 나왔던 4만 명 수용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 12만 명 수용안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동안에도 이 난민들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유럽연합 차원에서 난민 수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이 중동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은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이제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간 후에 다시 발칸반도 국가들과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을 거쳐서 독일과 서유럽 국가들로 향하지 않습니까?
네.
오스트리아가 이제 그 중에서도 그동안 난민 지원에 비교적 적극적이었고요. 난민들이 헝가리와의 국경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수도 빈까지 이동하도록 특별 열차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에서 독일 등으로 가는 기차를 다시 이제 난민들이 갈아탈 수가 있는데요. 어제는 난민들이 더욱 많이 몰리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요. 그러자 1,000명이 넘는 난민들이 도로를 따라서 이 6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 빈까지 이동하면서 도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중단되고 폐쇄되기도 했는데 이 오스트리아 정부가 난민 수송용 열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만큼 난민들이 더욱더 지금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중국인 인질을 붙잡았다면서 몸값을 요구한 광고를 냈는데 중국 정부가 자국민임을 확인했다고요?
네, 어제는 이제 보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만 밝혔었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초기 조사 결과 ISIL이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한 인물 중에 한 명이 해외에서 실종된 베이징 시민과 신원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ISIL이 요구한 몸값을 지불할 거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고 다만 현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대응팀을 가동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ISIL이 납치한 중국인은 누굽니까?
판징후이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ISIL이 지난 이 9일에 발행한 잡지에 인질들의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인 그림스가드 오프스테드 그리고 중국인 판징후이라면서 이름까지 싣고 있고요. 구하려면 몸값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 외교부가 판징후이 씨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 온라인 매체 펑파이 등은요. 판징후이가 베이징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중국 중앙TV에서 프로듀서 등을 거쳐서 프리랜서 광고 컨설턴트 직원으로 일한 인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노르웨이는 이미 자국민임을 확인했죠?
네, 어제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요. 오프스테드 씨가 지난 1월 ISIL의 인질로 집힌 자국민이 맞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테러 조직과의 협상은 없으며 몸값을 지불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구름 조금 끼고 최저 14도, 최고 25도, 강계 구름 많고 최저 6도, 최고 22도, 해주, 개성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7도, 해주 최저 17도, 최고 25도, 개성은 최저 16도, 최고 24도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1도, 장진 흐리고 최저 3도, 최고 14도, 해산은 구름이 많이 끼고 최저 6도, 최고 18도, 선봉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는 23도입니다. 원산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1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 날씨 알아봅니다.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에서 제공한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오늘 9.11 테러 발생 14주년을 맞아 뉴욕을 비롯한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오늘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는 여객기 4대를 납치해 미국에 테러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2대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들이받았고 또 다른 한 대는 수도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에, 나머지 한 대는 펜실베니아주 생스빌의 들판에 추락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터에서는 오늘 희생자 가족 등이 모여 2001년 당시 항공기들이 충돌한 오전 8시 46분과 9시 3분 두 차례에 걸쳐 묵념 시간을 갖고 3,000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영부인 미셸 여사와 백악관 관리들과 함께 첫 번째 비행기 충돌 시각에 맞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카불 주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기지에서도 군 장병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밖에 미 국방부 건물 펜타곤에서도 오늘 오후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식 추모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의 한 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영국 BBC 방송에 ISIL이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최소 4차례 겨자작용제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BBC는 터키와 시리아 국경지역에서 이 같은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취재진이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SIL은 특히 화학무기 개발 시설을 갖추고 가루 형태의 겨자작용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10여 년간 이라크 전쟁에 참전해왔지만 화학무기 저장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시리아는 지난 2013년 미국의 공습 당시 화학무기를 양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ISIL이 기존의 화학무기를 찾아냈다기보다는 직접 제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난민을 만 명까지 수용하고 폭력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어제 이 같은 발표는 당초 수용하기로 한 난민 규모를 2천 명 더 늘린 것입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난민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담당 관리들에게 지시했다며 미국은 해마다 전 세계에서 7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새로 도착하는 난민들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쿠바 정부가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의 방문을 앞두고 수감자 3,500여 명에 대해 사면과 석방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 1959년 공산혁명을 일으킨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사면 대상자 3,522명은 주로 60대 이상의 고령이지만 20대 미만 젊은이들도 앞서 범죄 기록이 없고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거나 내년에 형기가 만료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 사면에 정치범들도 포함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면령에는 그러나 살인죄와 아동성범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은 형집행 만기까지 석방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사면령은 즉시 발효되며 수감자들은 72시간 이내에 석방돼야 한다고 쿠바 관영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오늘 총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50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인민행동당에 대한 정치적 실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인민행동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은 확실하지만 야당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야당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체 89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인민행동당과 경합하고 있습니다. 인민행동당은 현재 의회 절대다수인 80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2011년 치러진 총선거에서는 60%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태풍 아타우의 영향으로 폭우가 계속된 일본 북부 지역에서 또 다른 강이 범람하는 등 홍수로 인해 주민들이 고립돼 있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수도 도쿄에서 북쪽으로 350km가량 떨어진 오사키에서 오늘 시부이강이 범람해 논과 주택들이 침수되고 적어도 40명이 고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북부 인근 조소시에서도 어제 키누가와강이 범람했습니다. 구조대는 헬리콥터와 선박 등을 동원해 지붕 위로 피신한 주민 수십 명을 밤새 구조했지만 25명가량은 실종 상태입니다. 또 조소시 북부 카누마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60대 여성을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